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텍스트북, 교과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책장에도 있고 요 근래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 켜시면은 뭐 여러 종류의 버전도 볼 수 있고 성경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밤에 남들 다 잘 때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이 장을 봐온 뭐 시금치, 소고기 뭐 등등 이러한 그 재료가 이렇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raw material,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그런 그 재료가 가득 들어있는 이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요리해서 이렇게 먹어야 영적인 건강이 이제 유지가 돼요. 이거를 잘 요리해서 먹어야 영적인 건강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리. 요리해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최고급 뭐 소고기, 최고급 야채, 뭐 요리가 아무리 이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 맛도 없고 돈만 버리고 영양실조에 심지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편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전체적인 것 같은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 구절만 빼가지고 계속 그거 뭐 낭독하고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읽고 들으면은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런 식단 이걸 통해서 이제 좋은 요리, 잘 요리된 그런 요리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 아니면 강해를 한다. 이런 거에 그 핵심은 요리를 잘 균형 있게 요리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영과 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성경 해석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시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첫 번째 목적이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교리를 바로 정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영과 육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편견이 없이 또 편식하지 않고 잘 요리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은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이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 일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교리 이런 거 이게 뭐가 특히 중요하냐. 특히 현대교회는 거의 교리를 다 무시합니다. 교리는 딱딱한 거고 이건 불필요하고 그저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뭐 이런 것들. 요 근래에 제가 메가더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었더니 교회를 찾는 그 사람들이 왜 이 교회가 좋으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제가 좋다. 그 다음에 음악이 좋다. 그렇죠? 사람들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는 바에 가면 되는 거다. 바. 술 먹는 바에 가면 고기처럼 교제가 풍성하고, 그렇죠, 말이 통하고 음악이 있고, 그렇죠, 그냥 막 낭만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먹는 바에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교회 와서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1차적으로 그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 주차시설이 좋아야 되고 애들 교육시설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을 1순위, 2순위 해갖고 6순위, 7순위 나가고 뭐 목사 설교 말씀 뭐 이런 건 저 밑에 한 10위쯤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설문조사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하고 바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귀를 즐겁게 해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감성을 자극하는 말 그대로 감성파리 설교하고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라는 거거든요. 이 올바른 교리가 확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서 에베소서 말씀 4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이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다다른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다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교리 저 교리 하면 그냥 귀가 솔깃하고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가 뭐냐, 내가 믿는 바가,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책, 그렇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이와 같은 지옥,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 그렇지,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재림의 때, 휴거의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징조와 함께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가 툭 차면 절리 갔다가 툭 차면 절리 일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4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세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아우 딱딱해, 너무 힘들어, 알아듣기 어려워, 그렇죠, 왜 저런 말씀을 하나, 감성팔이 이거 설교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어떤 것들 듣고 계세요? 선생들, 어떤 선생들을 좀 쌓아두고 있나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귀가 가려워갖고, 그래서 귀가 가려워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그 선생들이 어떤 선생인가, 여러분의 귀에 어떤 부분 가려운 데를 가려주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설교를 듣는다, 뭐 이렇게 크리스찬 뭐 방송, 전 그것만 듣습니다. 그 듣는 게 여러분의 귀를 가려운 거를 이렇게 해소해주는, 말 그대로 감성팔이 이런 거 하는 그런 설교, 강의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 이거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뭐 애국한다 그래갖고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채널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부도 다 바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거 이제 청산을 해야죠. 청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빌론 음녀, 그 음녀 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또 동시에 미국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빈야드 운동이니 브라운스빌 운동이니 펜사콜라 부흥이니 이런 데 가서 막 그냥 개처럼 늑대처럼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신사도 운동 해갖고 그렇잖아요. 뭐 기차라 돈다 그러고 하여튼 뭐 너무 지저분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마귀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금방 그런데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독교 심리학이다, 뭐 관상기도다, 그렇죠? 뭐 등등 정말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또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다미선교회 휴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뭐 제리미니 휴거니는 입에도 못 내요. 대형교회 어느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렇죠? 예, 정말 완전히 타협을 하고 요한계시록이니 제리미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대한 이 복된 소식, 말씀은 거의 전하지 않아요. 이 다미선교회 파동 이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파동 이후에 이단들, 특히 그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신천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좀 교회 건물 좀 크고 이런 거 팔려나간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교회, 그 다 달아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참 정말 정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성경이 있는데 원자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떨 땐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 정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미국하고 한국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감리교 이렇게 이제 다니고 또 미국에서 이제 학생으로 또 교수를 이렇게 이제 지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가졌어요. 또 한국에서 교회 찾기가 어려워서 저 이태원에 있는 용산 미군 부대에 있는 그 미국 사람 하는 그런 교회도 이제 다니고 미국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크리스찬 학교도 다니고 또 제가 크리스찬 이런 신학 대학원에서 석사하기도 하고 이런 그 미국의 근본적인 그런 학교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분들을 어떤 사람보다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한국교회는 미국교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교회는 근본적인 침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침례교회. 제가 뭐 미국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오늘 뭐 바이든 오고 했지만 뭐 좀 그렇게 바이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래도 북한 미워하고 중공 미워한다니까 그냥 대통령하고 막 악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미국을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 살고 있는 근본적인 성경 신자들, 이 베프티스트, 이 침례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생활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달리 미국은 근본적인 이 보수적인 침례교회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하고 달리 이 지역마다 이런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뭐 3천 개, 4천 개, 5천 개, 아마 수천 개에 다다른 그와 같은 조그만 그런 그 방송국들이 있어요. 그 방송국들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거의 정말 95% 이상이 다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저는 무슨 감리교 목사님이나 뭐 메가도나 이런 분, 이런 그 유명하다는 그런 그 장로교 목사 몇 사람 빼고는 그냥 거의가 다 침례교 목사고, 가가호 이렇게 방문해서 미국은 지금도 이제 전도지를 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침례 성도들이에요. 제가 미국 찬양론자도 아니고 제가 뭐 침례교 목사라고 해서 침례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론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래도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동성애도 천재고 천지국이랑 세상이 나쁜 건 다 거의 다 미국에서 이제 오는데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세계 최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퍼센티지도 많고. 예, 이들이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그런 그 방식, 이런 방식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세와 관련된 이런 그 예언 해석, 이거는 미국의 침례교인들 외에는 거의가 다 그냥 완전히 전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바로 보기, 성경 바로 보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하겠지만 한 440페이지 이제 되고 이 책이 이제 한 3주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이런 판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 바로 보기. 이 성경 바로 보기를 지은 분은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클라렌스 라킨.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활약했던 그런 그 침례교 목사예요.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는 대로 성공회를 다녔어요. 세상 학문으로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제도를 했던 그런 기계공학도예요. 서른 살쯤에 복음사역에 뛰어들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성도가 이제 돼서 말 그대로 철저한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된 거예요. 그 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제도 능력, 이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진리들을 잘 나누어서 수백 개 이르는 훌륭한 그런 선도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유산을 이제 남겨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려니까 성공회 처음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키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이상하고 전혀 교회 부흥이 없고 교회가 발전되지 않는 걸 보고 그 교회가 가르쳐준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파고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읽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솟아난 것처럼 이 라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킹제임 성경이죠. 그때는 성경이 다른 게 없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쭉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되니까 가슴 속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도로 해서 그림을 해갖고 만들어 놓은 이런 책들이 정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이런 강탈을 한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명저가 된 거예요. 가장 유명한 책이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The Greatest Book.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이 요만한 책이에요. 요런 책이 아니라 이게 책이 이거보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겨서 책이 좀 사이즈가 보통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만한 그런 그림책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안에 아마 한 100여 개 이상의 그런 그 자세한 그런 그 선도들 이런 걸 만들고 이걸 쭉 다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무려 40판 이상이나 이제 출간이 되고 전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뭐 필리핀 할 거 없이.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읽고 은혜를 받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 그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가 이렇게 두껍고 한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이게 줄여서 축약을 해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Rightly Dividing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왔거든요. 이 책에 제가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1996년 2월 28일 이 책을 샀는데 원래 이 책은 제가 1985년에 샀어요. 5년에 샀다가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6년에 이제 다시 산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 이런 차트들이 그 제도 이걸 통해서 이걸 쭉 만들어 놨고 지금 여러분이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구글에 가서 치면은 이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책을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지금 100년 이상이 됐으니까 다 이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이게 나와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985년, 지금부터 한 37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처음 접한 책, 이 펀더멘탈한 책이 바로 이 책, Dispensational Truth, Rightly Dividing the World 이 책이에요. 당시, 이 성경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이제 느끼던 저에게 말 그대로 생명수의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정말 그때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한 번 구경도 못 했는데, 구경도 못 했는데 이런 책이 다 있구나.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가? 물론 사람이니까 저하고 동의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성경에 있는 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편지를 주고받으면 편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읽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다 욕심이 있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뜻에 맞게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는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을 따다가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냥 오늘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쭉 펴갖고 오늘 좋은 말씀이 뭐가 있나 이렇게 펴보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대다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빨간 줄 다 이렇게 쳐놓고 평생 그냥 그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보는 이런 식의 그 성경 읽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비유 해석 아니면 영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식 성경 해석이에요. 큐티.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 상황하고 비슷한 거 끌어다 놓고는 나한테 적용해서 다 복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큐티 뭐 하는 건 뭐예요? 다 복달라는 거예요. 다. 이단들 하는 것도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 성경을 왜곡을 해서 문맥에 상관없이 왜곡을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 교리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악의가 없이 교회가 하라니까 이제 하는 그런 거 얘기할 땐 그걸 큐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단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갖고 아 이단적인 체제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런 사교 집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기 바로 전 단계가 큐티 하는 거다 이거 영애 하는 거예요. 문맥에 벗어나서 자기 감정에 맞게 감성팔이 하는 그와 같은 그 해석을 하는 거 이게 큐티예요. 그래서 교리에 혼란이 오면 믿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게 돼요. 소망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그렇죠? 확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잖아요. 아, 이런 게 확실하지 않고, 그렇죠,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렸다가 죄에 다시 앉으면 받았다가 이게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교회 목사와 교회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아주 젊은 분들인데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뭐 이름은 대지 않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난 20년씩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민 무슨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다. 만민 그다음에 뭐 중앙인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무 선량하게 생기고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데를 그난 20년씩 있을 수가, 어떻게 그런 설교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지하게 정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 말씀이 그냥 다 옳은 걸로 이렇게 들리고 일가진적이 다 거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허송세요. 20년일 거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믿기질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게 지금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 이게 뭐 이렇게 세뇌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걸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일단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교회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이것만 확실하고 절대 다른 교회 책이나 다른 교회 교리나 다른 교회 목사 설교나 이런 걸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이단일 가능성이. 이런 데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을 때, 특히 교과서니 무슨 책을 읽을 때, 철수영이 무슨 동화책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거기 기록된 그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왜 성경은 거기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안 읽고 다른 방식으로 읽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돼? 이단이 생기고,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빠져서 교리가 확실하지 않고,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거고 저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목사마다 왜 똑같은 구조를 놓고 100명이면 100명이 왜 다른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어떤 구조를 주셨으면 그 구조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 없어요. 그 한 가지 의미를 뭐 여러 가지 뭐 예화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뜻이 그게 달리 두 개, 세 개, 열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교단마다 다르고 이렇게 교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이번 주에는 이 성경 해석법 이런 그 소책자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고 다시 읽고, 아, 이걸 어떻게 좀 잘 전달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그 성경 해석법 소책자가 없더라고, 교회에. 아, 그래서 빨리 인쇄해서 성도들도 하나씩 주고 또 모든 분들 주문하면 딱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거를 신학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거를 원래는 경륜 하나님의 경영 통치가 여러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다, 구원이 다르다는, 구원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통치가 다르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일단 구약하고 신약만 봐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린 양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저 앞에 제가 제사장이 돼서 칼 갖고 있다가 죽이라 그러고 안 하잖아요. 벌써 여러분 경륜이 디스펜세이션이 시대가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대주의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악하게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장로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 그러면 아, 일단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면 큰일 나요. 예,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시대에 걸쳐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예,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오해를 하고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예,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 장로교 총회 신학인 이런 데 다 세대주의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신신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세대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아예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예, 그래서 장로교 전통적인 이와 같은 언약주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50년, 40년 전만 해도 세대주의가 주류였어요. 여기 장로교 안에서도. 예, 그런데 그게, 예, 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 세대주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수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예수님 십자가까지가 구약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다. 예수님 태어난 때부터 신약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걸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 땅에 돌아와 있는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4천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낸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저기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다 뭐라 그래 저거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약속들은 교회가 차지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내에도 뭐 메시아닉 주도 있고 안식교회도 있고 뭐 안상홍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구약식 어떤 그 기독교 이런 거를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이방인이면서 이와 같은 그런 무리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국의 신학교, 한국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질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읽고는 교회라고 해석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읽고는 그걸 교회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극도로 미워하는데 미국에서는 세대주의가 그냥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있는 그대로 성경 읽으면 그렇게뿐이 안 되니까 해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데도 저도 무슨 주의 이런 건 원치 않는 사람인데 언약주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아니면 경륜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델라스 신학교라든지 바이올라 신학교라든지 밥 존스, 펜사콜라 뭐 할 거 없이 침략이 거의 모든 그 신학교의 신학 체계의 주류를 이루는 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이와 같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인 구원이 흔들립니다. 재림이 흔들려요. 재림이 흔들려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가 흔들려요. 세상 징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을 일단 가지고 우리 킹제임 성경 올바른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바르게 요리해서 그거를 먹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바로 보기 클라렌스 라킨, 그 다음에 조지 젤러가 지은 그런 책이 440쪽쯤 됩니다. 성경 해석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must have had, 이거 must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must. 예, 반드시 필요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주 있다 나오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할 겁니다. 또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정동수 목사 치고 성경 바로보기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한 50번까지 성경 바로보기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바로보기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게 되고 정말 영혼의 자유를 느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성경 해석법. 요거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만든 성경 해석, 이 클라렌스 라킨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그래서 핵심 요약 성경 해석법. 요것도 이제 한 3주 있으면 나옵니다. 요거는 한 72쪽 정도 이렇게 돼서 일단은 맛보기로, 아,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해석법. 이건 무료로, 나중에 이제 한 3주쯤 있다가 광고가 이제 나갈 거예요. 사랑 침례교회 이쪽에서 이제 주문하면 그러면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자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성경을 문맥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체제인 세대주의 이런 걸 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큐티식 성경 공부는 사람을 망치는 거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그 제목은 위험한 큐티.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이제 쓴 글인데, 그래서 이 김재욱 형제님이 쓴 그 글, 위험한 큐티,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뭐 조용한 시간 얘기는 그 뜻이, 그러니까 큐티 하자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냥 경건의 시간이다, hour of quiet time 뭐 이래도 되고 그냥 quiet time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큐티를 이제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서 나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겠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이런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식 큐티는 이와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거의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식 큐티, 서울에 무슨 뭐 교회도 큐티로 다 뭐 2만 명 되고 부흥을 했다. 사상 누각입니다, 여러분. 사상 누각.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거 뭐 교인이 2만 명이 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람 휙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에 쌓아놓은 그런 성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김재욱 형제가 이런 시간은 유익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김재욱 형제 얘기가 제 생각에는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큐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김재욱 형제님 그 글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예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기독교 기업에 이제 한번 다녔는데 아침마다 조를 짜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서로 뭐 느끼는 걸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 이런 거 다 다루고 이걸 나누고 공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큐티 시간이 이제 30분이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큐티인데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행처럼 이제 번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열방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이제 nations, all nations 이렇게 된 거를 열방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큐티를 이제 나누면서, 아마 그 열방대학이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뭐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 예, 하여튼 그 거기서 운영을 하는 그런 그 대학이에요. 예, 여러 사람들하고 큐티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작은 화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성경 한 구절만 이렇게 봐도 그냥 진지하게 그냥 나한테 이 말씀이 다가와서 놀라운 이런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큐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일단 몰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고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읽은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아름다운 뭔가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그래서 감동을 시키는 그런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큐티의 파트너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고 수위도 바뀌고 코드도 다 바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 나눔을 잘하는 사람,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밑으로 이제 처지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감동적인 거 뭐 예화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러한 스타일의, 예, 사람들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 아주 좋은 말을 썼어요. 종교인들은 감동을 원하고 신앙인들은 깨달음을 원한다. 성경을 읽고,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 종교인들은, 예, 감동, 말 그대로 감성팔이. 그래서 감성팔이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성팔이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근데 신앙인들은 깨달음을 원한다. 깨달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한국 교회에는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감성 팔아갖고 해갖고, 예, 질질 울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당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가 대다수고, 그걸 원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달콤한 이야기, 예,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하고, 목사가 서서 유행가를 하고, 예, 소모 목사 있잖아, 그냥 유행가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를 낭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감성을 팔거든요, 이게. 이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유명 연예인들 데려다가 또 감성팔이 간증 또 시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교회 교인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예, 감성적인, 예, 이런 루프로 그냥 빠뜨리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강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정말 한국교회는 그 일이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족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부족해요. 자, 언젠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하던 한 교수이자 목사가 이제 김재혁 형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명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메시지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했다는 거예요. 부실했어요. 말 그대로 인도에 이제 그 힌두교 그 도사를 구루라 그러는데, 구루. 예, 라지니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구루가 있는데, 그냥 그런 그 인도 그 힌두교 그런 교주한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구수한 그런 이야기, 그거 한데 그렇게 사람이, 예, 이제 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 제 그림을 가서 보면 사람 여기 코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푹 파인 걸 보고 인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중.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예, 윈 입술 위에 그 인중의 그 페인 골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입을 다물도 꾹 눌렀기 때문에 이 인중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 하는 거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것이면 잘하면서 그 약속을 잊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김재욱 형제 이야기가 이제 그거예요. 이러한 그 감성팔이 시기에 사람 보 이렇게 애심금을 울리는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범죄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피가 부패된 이후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가 자기 신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 인중의 유래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착각을. 예. 그러니까 이게 구수하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엔 듣기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설교자들이 이런 실수를 늘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하면 예화 찾느라고 바쁜 거예요. 어떻게 감동을 오늘 주는 그런 예화를 찾느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예화 찾는 게 훨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예화를 어디 가서 찾냐고, 그거를. 매주 감동이 되는 그런 예화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냥 신문부터 해서 그냥 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50분이면 50분, 40분, 40분. 주어진 그 텍스트, 여러분,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그거에다 성경 구절을 갖다 집어넣어서 성경 구절은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뭐 구원이 중요하다, 뭐 천국이 중요하다, 재림이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얘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읽었으면 그거를 강의해야 되는 거, 오늘 읽었으면 그거를 강의해야 되는 거다.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 한 구절 읽고는 감동을 시키는 그런 거, 목사도 울고 이러면서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시간을 다 떼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했는가를 성도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이게 목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큐티의 폐해를 만들어낸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들보다 감성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좌익도 다 감성파리 한 사람이 좌익도잖아요. 우익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공산주의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안 찍습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다 거의 이 감성적 좌익이 되냐? 말 그대로 감성팔이 뭉클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좀 사랑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좌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 좌익적 성향을 가진 이런 감성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울고 그러고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막 교회에서 목사가 춤추고 뛰고 뭐 하면서 그냥 웃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뒤집어져서 논리적인 그와 같은 그건 하나도 없이 그저 무조건 웃기고 울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확함, 논리성 이런 건 간과하고 감상적인 묵상만을 쫓아 이렇게 하는 거, 남이 더 감동적인 말을 하니까 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러고선 그 성경 구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자꾸 가져다 대면 그러면 이 큐티가 말 그대로 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해서 참 좋아요.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 하다 보니 그분은 어떤 날은 한없이 자비롭다가 어떤 날은 무섭고 어떤 날은 무관심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이분이 있나? 예, 느껴지지 않는 날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분이 도대체 존재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가가는 분이 아니다. 내 입장에서 느끼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울할 때도 있고 낙담이 될 때 있어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래야 고통의 때, 낙심의 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에 정말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찾아서 내 느낌에 따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이런 걸 찾아서 헤매면은 그러면 결국은 궤변이 나오고 정말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아 어떻게 진짜 전 그렇게 뭐 유명하다고 2만 명이나 되는 목사가 유행가를 그냥 해대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야 이건 정말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가 그냥 네, 뭐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이런 그런 이야기를 또 요새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길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목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감이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감동만을 찾는다. 이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 요약을 한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크리스찬 신학자는 참신하게 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어떤 거 해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상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 예화 찾는데 정신이 없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들은 거를 감동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줘야 되겠다.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저한테 어떤 사람이 보내준 카톡이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감성 발휘하는 거. 이런 거 오면 제 아내도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감성 발휘하는 거는. 이 모든 게 나쁜 일은 아닌데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본질과 목적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참신한 해석이 있는가 살펴보고,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화도 찾아보고,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본질과 목적이 있은 다음에 남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큐티입니다. 큐티. 이거 정말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초신자 때부터 그저 혼자 묵상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왜? 기준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올바른 교리가 무언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조직신학적 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게 그냥 큐티, 감성팔이 큐티 이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계속이 되면 교리는 그저 교훈이 되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이 되며 유일한 하나님의 이 방법은 다양한 요령으로 바뀐다. 어떻게 하든지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묵상은 먼저 말씀을 읽고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걸 능력을 키워갖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깨닫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큐티는 뭐하고 똑같냐? 운전면허 방금 딴 사람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바르게 큐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정확한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 올바른 큐티를 하려면은 일단은 정확한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김재욱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나온 성경신자들의 교리문답 이런 그 소책자도 이제 한 3주 있으면 이제 개정이 돼갖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교회에 나중에 신청하면 한 3주 정도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읽고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어느 면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그 안내 지침인데 큐티 안내서를 갖다 버리십시오. 큐티 안내서를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개신교단 등지에서 만든 큐티 안내서나 가정예배서 등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교리나 천주교 신학, 매너리즘에 빠진 해묵은 해석이 그 안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혼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기 쉬운데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 데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에는 각 내용 뒤에 혼자 답을 쓰는 곳이 있어 검증할 수 없는 틀린 답을 혼자 답을 쓰는 거예요. 그 답이 뭔지도 모르고 혼자 그리고 감동적인 거 썼으면 자기 마음속으로 기쁜 거예요. 아 이거 답을 잘 썼구나. 예, 그건 뭐 내용 이해를 돕는 미담, 감동 스토리 이런 것만 잔뜩 적어놓으니까 독자가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못 되고 그저 이유식 맨날 저쪽 쫄쫄쫄 빠는 이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질문할 때 신중하게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있고 멘토가 있고 오랜 경력의 이제 신학인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잘못 대답한 걸 갖고 평생 살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신중하게 정말 성경을 최대한 탐구하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이 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어설픈 특히 크리스찬 카페 있어요 이런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교회 홈페이지 이런데 질문 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지식과 바른 상식 안에서 말씀을 다루는 그런 교회 이걸 찾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답변하는 것도 이 질문 받으면 답변도 해야 되잖아요. 신앙 경력이 좀 있고 이러면 주변에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거 애매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난 잘 모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설교나 나눔에 진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 어떤 모임에 이런 믿을 만한 그런 리더가 없다면 말씀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런데 모여갖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말씀 누가 선포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당한 리더가 없다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 성경과 관련된 합당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바르게 번역된 그 성경을 읽고 그 자체의 뜻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 있는 것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그대로 느끼며 깨닫게 되며 가장 큰 은혜가 이러할 때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앞뒤에 어떤 비유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앞뒤 문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 앞뒤 문맥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이신 그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의 대상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말씀의 대상. 여러분 예를 들어 야고보서 이런데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한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왜 로마서하고 다르냐. 다른 이유가 있죠. 야고보서는 초기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이에요. 초기에는 거의 100% 유대인들만 신학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신학교회인데 신학교회 멤버가 거의 100%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거의 100%.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성경 바라보기, 그 다음에 성경 해석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또 무료로 하는 그런 그 소책자로 이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께서 책도 한 권 사셔서 좀 읽으시고 소책자도 이제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혼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 혼자 어디서도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하고 내 아내하고만 남았어요. 거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공예배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 해야죠. 교회로 모여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흩어져 나가서 개개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 해석법 이런 책자들 좀 읽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